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국가들 모임인 부크레슈티 9개국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 나토 동부 지역 9개 나라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토 동부 지역 국가들이 우리 집합적 방어의 최전방이라며 이 분쟁에서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9개 나라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적극 지지하며 방공체계와 같은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시아트로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전 및 평화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런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를 요구하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미국과의 핵 군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뉴스타트를 연장한 것은 미국의 안보상 이익과 실제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실제로 하는 것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언제든지 러시아와 전략무기 제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 군축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2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왕 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강대국 간 관계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추세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관계는 국제무대의 격동에도 꾸준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국제법과 유엔에서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연대와 준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고위급 안보 대화가 22일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고위 관리들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상호 신뢰 유지와 증진을 위한 안보 대화를 시작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화에는 일본 측에서 야마다 시게오 외무성 심의관과 안도아스 시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중국 측은 순웨이동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야마다 심의관은 일본과 중국 관계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와 우려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에서의 영토 분쟁과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정찰풍선 관련 의혹 등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 부부장은 국제안보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냉전적 사고방식의 귀환을 보고 있다며 최근 타이완과 관련된 일본의 행동은 역외 강대국들과 결탁한 부정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다음 달 초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비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현지 매체는 오는 3월 1일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비준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이 의회 예비 의제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과 외무부, 의회 공보실 등은 이 매체의 보도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역사의 상징, 수도 워싱턴 DC의 랜드마크 링컨 기념관이 3월부터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으로 나뉜 미국을 통합하고 400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운 지 한 세기, 1세기 만의 대공사입니다. 기념관을 바치고 있는 지하의 15,000제곱미터 공간을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공사의 핵심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이 기념관이 어떻게 민권운동의 상징이 됐는지, 또 수많은 인파를 모이게 한 국가 행사와 축제의 중심이 됐는지,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한 링컨 기념관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하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스 아테네 신전의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한 8년간의 공사와 1922년에 기념관 완공 봉헌식까지 기념관 건립의 역사와 배경을 알리고, 지금도 남아있다는 이 건축 현장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한답니다. 자, 링컨 기념관의 새 단장 공사는 민간 기부자와 공공이 함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6,9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고요.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지 250년이 되는 2026년을 완공 목표로 잡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GPT stands for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I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that is trained on a very large data.
네, 요즘 세상에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북한, 아침에 찬 기온은 여전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삼지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상권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후 오후부터 흐려지는데요. 자강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안팎을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에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지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는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원산 0도에서 11도 사이,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는 영상 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쿠레슈티 9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들 나라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을 만나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질 바이든 여사가 나미비아 방문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이틀째 공식 일정 보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21일부터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2일에는 부쿠레슈티 9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이 부쿠레슈티는 루마니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루마니아 수도 이름인 부쿠레슈티에 숫자 9를 뜻하는 영어 9을 붙인 겁니다.
네.
아, 이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안보 면에서 불안을 느꼈던 옛 소련권 국가들이 군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5년에 창설한 안보협의체입니다.
네, 자 부쿠레슈티 9이니까 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 모두 9개 나라인데요.
네.
모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들 나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에서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쿠레슈티 9 국가들 대부분 유럽의 동쪽 측면에서 러시아하고 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국가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들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나토의 모든 영역을 지키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의 동쪽 측면으로서 이 당신들은 우리의 집단 방어에 있어서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분쟁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네.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민주주의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도 나토 단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바르샤바 로열 캐슬에서 한 연설에서 이 나토 동맹국들은 현재 더 견고하게 결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나토, 전 세계 모든 민주국가를 시험한 것이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동맹국들은 더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견고한 지지도 거듭 확인해 주면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 나토는 분열되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 국민에게 말한다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걸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서방은 푸틴이 오늘 말한 것처럼 러시아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러시아 국민이 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전쟁이 결코 필요한 게 아니었고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푸틴 대통령도 같은 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연설을 했죠.
네, 21일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에 처음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네.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을 서방 쪽에 전가했습니다.
예. 자, 전쟁이 시작된 것도 그렇고 전쟁이 확대된 것도 그렇고 모두 서방 책임이라는 건가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과 무기 확충 문제를 논의해 이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서방이 지역 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러시아를 전장에서 패배시키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군사 지원이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핵 군축 조약의 중단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도 이걸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뉴 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핵시설의 정기 사찰을 골자로 하는데요.
네.
지난 2019년에 양국 사이의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가 공식 파기되면서 현재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가 이 뉴 스타트에서도 완전히 빠지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조약 탈퇴가 아니라 이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 이 미국과 영국 또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참여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뉴 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21일 그리스 방문 중에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러시아의 결정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서 언제라도 러시아와 이 전략적 무기 제한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모스크바로 가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 외교 활동을 지휘하는 왕잇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네요.
네, 두 사람이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새로운 영역에 다다랐다면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의 무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무역액이 지난해에 약 1850억 달러에서 올해에 곧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진전되고 개발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왕이 위원은 푸틴 대통령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그는 양국 관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압력을 견뎌냈고 위기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또 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가 지금까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았고 또 동시에 이 제3자로부터 오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왕이 위원이 언급하고 있는 제3자라는 게 미국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돕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군사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을 지적하는데요. 이 앞서서 왕이 위원을 만났던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군사물자를 러시아 측에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먼저 중국 정부는 그런 주장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미 중국 대표들이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그들은 이 무렵에 답했고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며 여기에 덧붙일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왕이 위원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만났네요.
네, 왕 위원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러시아는 강대국 간 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유대가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이 세계 무대에 큰 격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발언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을 방문 중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아프리카를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22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나미비아와 케냐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여사가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게 이번 처음입니다.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왜 아프리카를 찾은 겁니까?
예, 주드 데버먼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국장은 21일 기자들에게 바이든 여사의 이번 순방이 아프리카와의 관계 발전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버먼트 국장은 이번 방문이 지난해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올인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연말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워싱턴 DC에서 약 50개국 아프리카 정상들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네.
이게 8년 만에 열리는 회의였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이 경제적 도전 등 문제에서 이 아프리카의 리더십과 협력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세네갈, 잠비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았고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가나와 모잠비크, 케냐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 아프리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 먼저 나미비아를 찾았네요.
네, 이 나미비아가 지난 1990년에 독립한 나라인데요. 이 바이든 여사는 이 나미비아를 찾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 부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 바이든 여사는 앞서서 부통령 부인으로는 다섯 차례 아프리카를 방문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2011년에는 케냐에 있는 이 아프리카 최대 난민촌을 방문하고 이 국제사회 지원을 절실하게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여사가 이번 아프리카 방문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 어떤 겁니까?
네, 바이든 여사는 여성 권리와 아동 문제, 극심한 가뭄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받는 이 식량 안보 위기 등에 초점을 두고 이번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의 그 테러 선동 책임을 묻는 소송에 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오하이오주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 회사에 사고 지역의 정화 작업을 책임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적인 망명 신청 제도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구글, 트위터 이런 소셜미디어 기업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1일 이른바 곤잘레스 대 구글이라고 불리는 소송에 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통해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려는 법적 면책권의 범위를 좁힐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각종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소송을 누가 어떻게 제기했는지부터 볼까요?
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이 프랑스 파리에서 감행한 그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노에미 곤잘레스 씨의 가족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이 당시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숨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학생이었던 23살의 곤잘레스 씨는 파리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다가 이 테러 공격에 희생당했습니다. 이어 이에 곤잘레스의 가족은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테러 공격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가 했는데 소송은 소셜미디어에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곤잘레스 가족 측은요, IS가 테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또 선동하는 데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가 이 IS의 테러 선동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이를 추천 영상으로까지 보여줬다면서 이는 연방 테러 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구글이 피고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글은 1996년에 제정된 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조항은요, 인터넷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쉽게 말해서요, 이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서 이 구글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법인데요. 해당 조항은 지난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폭넓은 면책권을 줬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이 하급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1심과 항소심 모두 구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하급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아주 폭넓게 해석했는데요. 해당 조항을 통해서 인터넷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유해한 콘텐츠의 제거를 장려했다는 구글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해당 조항 때문에 알고리즘 관련 소송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알고리즘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파악한 뒤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예. 자, 결국 이제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네, 하급법원과 마찬가지로요, 이 통신품위법 230조의 범위를 두고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해당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1일 첫날 구도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권을 제한할 경우에 따르는 이 잠재적 결과를 우려하는 한편 이 특정 유형에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들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튜브 자체에서 영상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230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 케이건 대법관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의회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조정하는 데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첫날의 구두변론만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확인한 정도였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6월쯤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대법원에서 또 소셜미디어 기업 관련 소송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22일에 비슷한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됩니다. 지난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IS가 저지른 테러로 39명이 숨졌는데요. 당시에 숨진 요르단 시민의 가족 등이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게시글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테러 행위를 방조했다라며 테러 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통신품위법 230조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230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230조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실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해당 조항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이 허위 정보와 증오 발언이 퍼뜨리면서도 책임을 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검열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오하이오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났었는데요. 연방당국이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오하이오주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퍽 서던 철도의 이 사고 지역의 유독 물질을 제거하고 또 관련 비용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21일 노퍽 서던에 오염된 공기와 물을 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명령하면서요. 노퍽 서던이 지역사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지역의 정화 작업에 책임을 기업에 묻기로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 EPA 청장은요, 노퍽 서던 열차의 탈선은 이스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을 망쳤다라면서 EPA의 명령은 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건 청장은 이어서요, 이 노퍽 서던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만든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명령이 주민들이 겪고온 악몽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퍽 서던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위로가 전달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만약에요, 그 철도 회사가 환경보호청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환경보호청은 노퍽 서던이 유독물질 제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환경보호청이 직접 정화 작업을 한 뒤에 해당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또 이번 주 안에 주민들과 사업체들을 위한 그 정화 서비스와 관련해 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140량이 넘는 장대기차의 열차 탈선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난 겁니까?
네, 지난 3일 그 펜실베니아 주에 인접한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퍽 서던의 화물열차 약 40량이 탈선했습니다. 이 문제는 11량 정도에 실려 있던 그 염화 비닐 등 유독물질이 유출되고 또 불타면서요,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하이오주의 환경청은 공공식수에서 유해물질이 탐지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해물질이 벌써 토양과 또 시내에 흘러들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모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장기적인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는데요.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21일 뉴스 카메라가 떠나고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되면 그 여파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는 그 지역사회의 우려를 인정하면서요, 절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예. 자, 이번 탈선 사고로 철도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1일 그 철도업체들의 열차의 업그레이드의 속도를 내는 등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망명 신청 제도를 크게 수정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일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이런 조치 없이 미국 남부 국경에 나타난 이주자에 대해서 망명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오기 위해 그 제3국을 거쳐야만 하는 이주자들, 즉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이주자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네. 자, 이번 망명 제한 조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했었던 그 타이틀 42호가 곧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호는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타이틀 42호가 만료되게 되면 남부국경에서 무단 월경 사례가 하루 평균 11,000건에서 13,000건에 이르는 등 불법 이주자 수가 폭증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조건에 한해서 반박 가능한 망명 부적극성을 부여할 것이라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부처는 이런 내용의 입법 예고문을 21일 온라인에 게시했고요. 23일 이 내용을 연방관보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자, 특정 조건이 중요하군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 시에 합법적이고 또 안전하며 질서 있는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주자가 여기 해당하고요. 또 미국으로 오기 전 거치는 국가에서 망명 또는 기타 보호를 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예외 상황도 있습니까?
네, 예외 상황 있습니다. 급성 의료 응급 상황이나 살인이나 강간, 납치와 같은 이런 폭력 범죄에 대한 임박하고 또 극단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또 인신매매의 피해자, 또 기타 극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뒀습니다. 또 어른의 동행 없이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제도가 채택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네, 연방관부에 게시된 후에요. 30일 동안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채택되게 되면 2년 동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행정부 관계자는 타이틀 42호가 만료되는 오는 5월 1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은 해당 조치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 메넨데스, 코리 부커, 또 알렉스 파디아 등 연방 상원의원 4명은 성명을 냈는데요. 여기서 이 국내외 법에 따라 취약한 이주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치를 재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뭐 이민단체나 인권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그 이민 옹호 그리고 인권단체들은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금지 정책과 똑같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제3국 중에 미국과 같은 망명 신청 제도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주자들은 자국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론은 이 제도가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이 나왔지만 법원에서 가로막혀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떤 입장일까요?
네, AP통신은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요. 21일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적용 예외 여지가 있고 또 인도주의적 가석방과 같은 기타 법적 경로를 만들어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는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또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주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도 있네요.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임을 밝히면서도 법의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민 경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가 마련한 그 이민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결과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모인 각 주의 대표들은 헌법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버지니아안이 제출됐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헌법제정회의에 뉴저지안이 등장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여덟 번째 시간으로 뉴저지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7년 5월 29일 헌법제정회의에서 에드먼드 랜돌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헌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버지니아가 제출했다고 해서 버지니아 안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재원이 적은 주들이 버지니아 안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주 대표들이 회의장에 추가로 도착하자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6월 15일 버지니아 안에 맞서 자신들 의견을 반영한 뉴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윌리엄 패터슨이 연합 규약을 대체하기보다는 수정하는 형태의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연합 규약을 고치자고 한 건 중앙정부보다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패터슨은 먼저 입법부, 즉 연방의회를 단원제로 하고 의회 대표를 주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저지안을 지지한 대표들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의회 대표를 선출하면 큰 주에 더 많은 힘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작은 주들을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뉴저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연합규약이 부여한 권한 외에 의회는 관세 그리고 우편요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각 주들 사이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을 통제할 수 있다. 의회는 각 주 내 자유민과 노예 5분의 3에 해당하는 숫자에 따른 비율로 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수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다음 유저지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의회가 뽑은 행정부 수장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출될 수 없고 각주 수장들 대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사법부 판사는 행정부 수장이 임명한다. 연방사법부는 연방 공무원 탄핵 문제와 최종심으로서 조약 같은 국가 문제를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
뉴저지안에 대해 인구가 많은 주는 중앙정부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헌법재정회의는 1787년 6월 19일 찬성 7대 반대 3으로 이 뉴저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8번째 시간으로 뉴저지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제일 주목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4차 산업 가운데 핵심인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ChatGPT를 필두로 비슷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이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AI 산업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괴물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 지난해 말 IT 산업에 엄청나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ChatGPT라는 서비스인데요. Chat은 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고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업체 위드시큐어의 앤드류 파텔 인공지능 연구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GPT stands for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I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반으로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로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나온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활용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비스입니다. 제가 직접 ChatGP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라고 쳐볼게요. 이 질문을 입력하자 ChatGPT가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네요.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10초 정도 걸려서 답안이 실시됐습니다. ChatGPT는 우선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 경제적 통합, 정치개혁, 국제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한두 문장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줬습니다. ChatGPT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성과 저작권 문제 등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hatGPT의 다른 특징은 논리적인 글뿐 아니라 소설이나 시와 같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글도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한 시를 써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ChatGPT가 또 거침없이 시를 써내려갑니다. 첫 두 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땅에 얼어붙은 나라가 있다. 수수께끼와 매혹의 땅, 시간과 세상에 견딜 수 없네. 북한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네. 용서할 수 없는 정권 아래에서 자유는 꿈에 불과하다. 반대는 조용한 비명으로 마주한다.
정말 신기하죠? 미국에서 벌어지는 빅테크 전쟁. 방금 살펴본 ChatGPT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분야에 속해 있는데요. 이 분야를 두고 최근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의 전쟁입니다. 챗 GPT는 오픈 AI라는 업체가 개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 GPT 기술을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접속해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this technology is going to reshape pretty much every software category.
나델라 CEO는 이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구글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인 바드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프라바카르 라그하반 구글 수석 부사장의 이야기입니다.
With this deeper understanding, we are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notion of search.
그동안 투자를 통해 얻은 더욱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검색의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이 바드 출시를 알리는 자리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예시로 들며 이와 관련해 잘못된 답을 내놨는데요. 이 실수 하나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7% 이상이나 급락하며 천억 달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살뚫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는 어디죠?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스의 낸시 다우드 고문은 인공지능은 미래의 물결이라며 가장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AI is the wave of the future and probably the most opportunistic thing.
인공지능은 의료, 재정, 교통, 유통, 교육과 농업, 제조, 에너지 등 정말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미술전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한 사람이 인공지능에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하고 그 그림으로 미술전에 출품했는데요. 해당 작품이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오는 2025년까지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8,500만 개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리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어느 정도 규모죠? 인공지능 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미국은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인공지능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미국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134억 달러였는데 오늘 2029년에는 22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 평균 성장률이 40%가 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다국적 회계감사 기업 PwC는 인공지능 산업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5조 7천억 달러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북미가 3조 7천억 달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앞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최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기업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걸까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업을 바치고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관련 신생 벤처기업, 즉 스타트업이 많다는 거죠. 2022년 1분기 기준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의 개수는 약 12,400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기후변화를 농업 생산에 접목한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하는 Climate AI인데요. 지난 2017년도에 설립됐고 1,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일할 양질의 인력 역시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북미 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규 컴퓨터 과학 전공 졸업 학부생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만 8천 명을 넘겼는데 이는 지난 2010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입니다.
You'll leave this program recognizing the transformative power AI could have on your organization.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힘과 그것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초반에 인공지능이 지은 북한 관련 시를 들려드렸죠. 시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그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견디고 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투쟁과 싸움에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북한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를, 자유와 평화가 뒤따르며 그들의 고통이 그칠 때까지.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성격 관련 영어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성적인 성격, introvert, 외향적인 성격, extrovert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going to the party tonight?
No, I don't think so. I'm really an introvert. Big social gatherings are not really my thing.
Really? I had no idea. You always seem so outgoing. I thought you were an extrovert.
I mean, I can be outgoing, but I really need a lot of alone time.
I see. But if you change your mind, let me know.
Thanks, but I'm pretty sure I'll stay home.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파티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m an introvert. Big social gatherings are not really my thing.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I'm an introvert.
내 적성에 안 맞아요.
It's not my thing.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I need alone time.
저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I'm an extrovert. I'm outgoing.
자, 그럼 느린 속도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the party tonight?
No, I don't think so. I'm really an introvert. Big social gatherings are not really my thing.
Really? I had no idea. You always seem so outgoing. I thought you were an extrovert.
I mean, I can be outgoing, but I really need a lot of alone time.
I see. But if you change your mind, let me know.
Thanks, but I'm pretty sure I stay hom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the party tonight?
오늘 밤에 파티 갑니까?
No, I don't think so. I'm an introvert. Big social gatherings are not really my thing.
아니요, 저는 내성적입니다. 큰 사교 모임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I had no idea. You always seem so outgoing. I thought you were an extrovert.
몰랐어요. 외향적인 것으로 항상 보여졌어요.
I thought you were an extrovert.
나는 당신이 외향적인 성향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I can be outgoing.
나는 외향적이 될 수도 있어요.
But I really need a lot of alone time.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let me know.
마음 바꾸면 알려주세요.
I'm pretty sure I'll stay home.
집에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담하는데 확신하는데 I'm pretty sure로 문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I'm pretty sure I'll stay home.
집에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내성적인 성격
introvert,
외향적인 성격
extrovert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the party tonight?
No, I don't think so. I'm really an introvert, you know. Big social gatherings are not really my thing.
Really? I had no idea. You always seem so outgoing. I thought you were an extrovert.
I mean, I can be outgoing, but I really need a lot of alone time.
I see. But if you change your mind, let me know.
Thanks, but I'm pretty sure I stay hom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저는 내성적입니다.
I'm an introvert.
나는 외향적입니다.
I'm an extrovert.
성격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